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비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할지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전체적으로 이 일곱 가지의 원리가 있을 때 이 중에 이제 세 번째 원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적 상담, 그냥 상담이 아니라 성경적 상담의 내용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원리를 설명할 때 이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상담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뼈대를. 그리고 이 뼈대를 세우려고 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건지는 게 되어야지 그게 더 깊은 물로 집어넣는 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물이야. 여기가 땅이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할 때는 그런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이제 일상생활의 삶에서는 이 사람을 건져줘야 할지 그냥 놔둬야 할지 내가 도와줄 입장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인지 모르게 되는 아주 모호한 그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에 1등을 못하고 나 2등 했어. 1등 해야 되는데 2등 했어. 그래서 나 너무 괴로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적인 마음을 도와주는 걸로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나는 10등 하는데. 나는 10등인데 1등을 하던 애가 2등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 나 2등밖에 못했어. 난 죽어야 돼. 나 살 소망이 없어. 그러면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
내가 10등이지만 수은이는 어떻게 생각해?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도와줘야 돼. 우리 너무 착해. 네? 다들 너무 착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더 괴롭게 좀 놔둬야지. 왜냐면 2등이나 하니까 나는 10등인데 쟤는 한 20등쯤 해야 도와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난 내가 10등이야. 난 내 앞가림도 못해. 내가 누굴 도와준다고 해. 난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종종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술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돼요? 자기가 술 취해서 쓰러졌는데. 맞아요. 네. 그게 우리의 착한 마음이잖아요. 도와줘야죠. 왜냐하면 그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네. 더 나쁜 사람에게 지갑을 훔쳐갈 수도 있고 혹은 더 이 체온이 움츠러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은 자기가 술 먹고 저런 거니까 내버려 둬. 자기가 술 먹었잖아. 왜 술 먹어 그러길래. 그냥 지 잘못이니까 자기가 안 되면 내버려 둬야 돼. 그러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 다 자기 잘못인 거거든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가 학교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가 취직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자기가 집을 사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굴 도와주겠어요? 자기가 다 한 건데. 그러나 우리가 도와주고자 하는 거는 그 속에서 지금 괴로워하거든요. 지금 아파하고 지금 슬퍼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슬프지 않으니까, 나는 괴롭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도움을 받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상담의 주요 도구가 성경이 되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이해,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베푸는 자라는 이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이제 반대되는 부정이 있습니다. 부정, 이걸 바꿀 때 이게 우리의 원리인데 이거에 반대되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아니다,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부정이겠어요? 부분 부정이겠어요? 첫 번째,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말하자면 전체 부정이에요.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다 라고 하니까 아니다,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라는 게 아니다,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의 주요 도구가 성경이어야 되는데 성경이 아니면 그걸 다 부정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 하면 그럼 그게 이제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상담의 기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왜 되게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뭐 예희가 고민하고 있는 걸 예진이가 들어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매끼리 고민을 많이 나누지. 나누는데 예진이가 예진이 생각으로만 예희 언니한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해봐요. 반대로 예진이가 뭔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희가 그걸 예희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만 얘기를 해준다고 해봐요. 그러면 맞을 수 있겠어요? 틀리겠어요? 맞기 어렵단 말이에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 생각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상담의 주요 도구가 성경이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의지, 성경에 대한 어떤 신뢰, 성경에 대한 근거 두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피려고 하면 아유 무슨 성경으로 살려고 그래. 성경은 신앙에서만 쓰여지는 거지. 성경은 교회에서나 읽어. 지금 뭐 돈 빌려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이건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연애하는데 연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연애 박사한테 물어봐야 돼. 그건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돼. 성경이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담의 주요 도구가 성경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 아닐까요? 성경에 뭐 연애 내용은 없고 성경에 학점 관리에 대한 건 없고 성경에 뭐 입시에 대한 건 없고 성경에 우리 인생에 대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상담의 주요 도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말일까요? 그 단어 자체는 없을 수 있어요. 단어 자체는 입시, 학점, 뭐 어떻게 하면 뭐 연애를 성공하는가 그런 내용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있어요. 핵심. 그 내용의 핵심, 그 핵심적인 것에 뭐가 있냐면 정말 우선순위에 관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니다, 성경은 제쳐놓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을 되살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제 예진이가 이제 예희의 고민을 듣는다 하면은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교회에서 뭐 들은 얘기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그걸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들은 요셉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들은 뭐 이사의 얘기가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딱 연결 우리가 딱 들으면 그런 얘기하면 주요 도구를 성경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교회의 내용은 교회 얘기, 세상은 세상 하면 자연히 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친구가 말한 혹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더 싸움 나게 하고 더 강팍하게 하고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걸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 학교에서 조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이 전화가 왔대요. 교수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엔 우리 청년이었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저는 대응을 잘 못했어요. 대응을 잘 못해서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끊은 줄 알고 끊어버렸어요. 저쪽에서 끊은 줄 알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왜 네가 먼저 전화를 끊냐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 저는 교수님이 먼저 전화를 끊은 줄 알고 끊었다고, 내용을 얘기를 다 하신 줄 알고 끊었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막 교수님이 막 노벌대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청년이 막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는 일이. 그리고 그 교수님이 이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끙끙 앓다가 이제 저에게 이제 고민을 청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이거를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걸 우리가 성경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추어 보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교수님을 나보다 낮게 여기자. 그래도 교수님이니까 그래도 내가 그럴 때 아주 납작 엎드려야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왜냐하면 처음에 좀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나는 끊은 줄 알고 끊었는데 이걸 오해해서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도 그분이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의 위치 속에서 내가 그분을 더 낮게 여겨야지. 더 좋게 여겨야지.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또 따로 찾아가서 사실 안 그래도 되잖아요. 아 교수님이 오해한 건데 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로 찾아가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해를 풀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교수님이 참 친한 교수님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추천서를 받아야 될 때가 됐는데 아 그 교수님한테 추천서를 받아야만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그냥 휙 돌아서서 아유 내가 이 교수님 언제 볼 일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둬야지 했으면은 나중에 추천서 못 받는 건데 그 교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추천서를 받아야 될 때 하니까 오 그때 너구나 해서 추천서를 싹 써준 거예요. 그게 그 다음 단계로 잘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항상 주요 도구를 세상은 네 자존심을 지켜 너는 억울한 피해자야 너의 어떤 권리를 수호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땐 항상 너 얕잡아 보지 않게 해줘 이게 이제 세상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더 겸손하고 그리고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그럴 때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야. 자기를 높이면 오히려 더 낮아져요. 네? 그러나 자기를 낮추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뭐든 메달 딴 선수들과 그 다음에 또 출전한 선수들이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해봐. 아, 제가 좀 잘해서요. 제가 좀 원래 이거 잘해요. 제가 뭐 스케이팅 원래 좀 타고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미워요. 그러나 국민들이 성원해 주셔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동메달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한테 광고를 몰아줘야 된다. 그 사람 하는 광고는 내가 꼭 봐줘야지. 그런 어떤 좋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성경에서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전체 부정에 관한 거고 부분 부정에 관한 거는 조금 더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 됩니다. 부분 부정은 뭐냐면 성경을 인정을 해요. 아, 성경 좋다. 아, 성경적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도구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다른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도 좋은데 아, 성경적으로 해야죠. 성경 뭐 안 쓰면 안 되죠. 성경적인 것도 좋은데 거기에 심리학도 같이 붙어야 된다 해서 이제 또 다른 부정이 상담의 주요 도구는 심리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성경이냐 아니냐라는 거는 그나마 간단해. 그러나 성경도 괜찮고 거기에 심리학도 괜찮다. 이게 더 복잡한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 나와요. 10절, 11절. 자, 우리 졸음도 깨고 되게 덥지요. 오늘 되게 따뜻한데 보일러 좀 꺼요. 바깥에서 보일러 좀 꺼요. 아주 너무 따뜻해. 정신 좀 차리게 우리 10절 11절 우리 먼저 청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청년들이 10절 그리고 우리 장년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아니 이제 장로님 장로님, 청년이 10절.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왕 앞에서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이제 이때는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과 남한처럼 나뉜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나라가 좀 길쭉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밑에 남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왕이에요. 이 두 왕이 연합을 해서 이제 대적을 하게, 아람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 이제 왕들이 다 있고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었던 일인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왜 그나니아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애써 철로 뿔을 그렇게 애써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와서 이걸로 자 이걸로 이길 거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허기성 권사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 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막 이런 일을 하냐고. 잘 모르겠어요. 철로 뿔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김순자 검사님 왜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윤일용 성도님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잘 아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 청년들이 순이가 한번 얘기를 해봐봐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잘 몰라요. 성진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 예진이가 그래도 눈을 뜨고 있다. 예진이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왜 철로 이렇게 뿔을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이것들로 이길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거 아니에요?
뭐?
그게 아니야?
뭐?
찬양 같은 거 해가지고 무너뜨린 적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뿔 모양을 만들었느냐, 왜 그 모양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시도하느냐. 예언을 했으면 예언만 하지 왜 거기다가 뭘 그냥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치장하고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하고 왜 그렇게 눈부시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가 아니라 왜 있잖아요. 리포트를 내도 리포트 그냥 이렇게 내면 되는데 리포트에다 꽃장식하고 뭐 붙이고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하고 플러스 왜 그렇게 하냐고요. 이거 내본 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보이려고. 내용은 상관없어. 내용은 어쨌든 하여튼 내용은 했는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번쩍번쩍해서 막 휘황찬란하게 해가지고 이게 리포트냐 이게 선물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건 잘 보이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 시드기야가 왕들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심리학에서 성경 이외의 심리학에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전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인다는 건 뭐예요? 기분 좋게 하려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감동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문제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또 무지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리학은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더 기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인격을, 당신의 인권을, 당신의 권리를, 당신의 위치를, 당신의 자존심을, 당신의 위상을 높이십시오. 당신은 피해자였습니다. 여기서 이 피해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 피해를 풀어버려야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했던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니, 기분 좋으라고 한 번인데 왜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좋지요. 이게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죠. 아, 맞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는구나. 아, 내가 칭찬을 받고 살면 내가 고래처럼 춤을 추겠구나. 내가 지금 칭찬을 못 받아서 문제구나. 그런 모든 심리학의 경향이 우리로 하여금 시드기야가 뿔들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성경과 일치되어 아니면 충돌해요? 충돌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닌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위치로 하는 건데, 심리학은 하나님이랑 동등되도록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의지가 있고, 우리 인간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위해 존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우리 밑에서 우리가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만드니까 성경과 이 심리학은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로 우리 예배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오후 예배도 아주 재밌는 것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눈이 또랑또랑 할 겁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지금도 잘 듣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아주 뭐 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질까? 장로님, 뭐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잠 안 자고 아주 정신 번쩍 나고 아주 기뻐하겠어요.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건 뭐 있으세요? 뭐가 있으면 좋을까? 앞에서 과자 파티를 기발한데 와 천재인데 과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과자 파티, 양화 파티, 네? 나와서
아주 중간중간에 오후 예배 때 예화를 좀 하냐.
예화도 하고, 네. 그러면 재밌단 말이에요. 과자같이 예화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하지 않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어때? 예를 들어 수은이 학교에서 수업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왜 재미없어요?
궁금해.
네?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재미. 그 문제인데. 무슨 소리인지 알아야 될 텐데. 학교 수업은 진도가 있단 말이에요. 진도를 해야 되니까 중간에 딴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러니까 수업 진도를 막 나간단 말이에요.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못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고. 그게 진도가 나가니까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TV를 보세요. TV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도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새로운 거고 이 주의력만 이끌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TV 앞에로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도 보여줘서 돈 벌죠. 그러면 또 인기를 얻어서 돈 벌죠. 그러니까 재미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V가 바보 상자인 거고. 그러나 책은, 수업은 이건 진도가 있어요. 해야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배워야 하는 거고. 이건 있는 걸 즐기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경도 재미만 따진다면 성경 한 장 읽고 덮고 이제 과자 파티하는 거예요. 자, 과자 하나씩 나눠주면서 과자 먹으면서 오늘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 한 장 읽고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과자 주면서 어떻게 지냈는지 재미있는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하나도 남는 게 없고 그건 중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이렇게 뿔을 철로 뿔을 만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거라서 결과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됐던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네? 하나님은 아주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어떤 청년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감화를 받아서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 교회를 안 나오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이거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하나님이야. 읽고 나서 내가 지금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 갈 필요가 없어. 내가 맨날 왜 이끌려서 교회를 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는 하나님인데 결론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정말 성경적으로 하고 올바르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제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보여줘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자, 12절. 12절은 이제 장년부가 읽고 13절을 청년부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2절 먼저 읽읍시다. 시작.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기원하여 우리를 기르앗 야부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자, 그 이후에 시드기야가 아주 그런 어떤 보조 재료를 사용해서 아주 왕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쁘게 해줬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가야는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청년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자, 한마디 말로. 다 출신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말하는 말은 똑같았어요. 여출을 구해서. 그래서 다 동일하게. 뭐, 북에서 온 선지자, 남에서 온 선지자, 동에서 온 선지자, 서에서 온 선지자 다 똑같이. 참, 뭐, 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는데, 미가야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가야에게도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했어요. 당신도 저 사람들처럼 좋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왕이 원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걸 하건 안 하고 왕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원하는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미가야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가야는 어떻게 얘기를 해 줬어요? 미가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가야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미가야의 말은 이 전쟁은 왕만 죽는 전쟁입니다. 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패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랬어요. 미가야의 말이 맞았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왕뿐이에요. 왕만 죽는 전쟁. 그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그걸 미가야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냐? 왜냐하면 이 미가야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사실 자기 죽으러 가는 전쟁, 왕이 죽는 전쟁, 왕이 어떻게 죽냐 하면 저 병거 뒤에 있는데 화살을 이렇게 쫙 쐈는데 이게 쑥 해서 이제 왕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주 의도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왕들에게 가장 진실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으면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였죠. 오늘날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보여줘. 내 생각엔 이거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완전히 이거 꼭 사야만 하는, 혹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이거 꼭 내가 가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그를 발목을 탁 잡아요. 왜? 그게 너한테 안 좋은 일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거 가면 안 되게 하시는구나. 하면 안 되게 하시는구나. 이루면 안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받을 때 우리는 그때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러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면 죽으니까. 하면 안 좋게 되는 거니까. 그게 성경적인 모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미가야는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그가 기분 좋아하던 기분 나빠하던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보여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상담을 할 때 우리가 그걸 많이 의식을 하거든요. 내가 얘기를 하면 이 사람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그거 얘기하면 이 사람 막 광분할까? 아니면 절망할까? 아니면 기분 좋아할까? 기분 나빠할까? 우리가 그거 엄청 따져요. 그러나 그러면서 성경의 원리에서는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 될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나빠하겠지? 저거 하지 말라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 놔두자. 그러면 성경의 원리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기분 좋아하겠지? 내가 얘기 안 해주면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겠지? 기분 좋게? 그럼 또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얘기하고 하지 해야 할 말은 또 안 하고 그럼 그것은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의미 있는 얘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얘기, 이게 상담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다 쓰여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얘기만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변호사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를 만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좀 물으면 여기에 대해서 돈을 제가 얼마를 내야 합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한 500불 내야 됩니다. 그랬어요. 아주 그 분야에서 전문가였어요. 미국 얘기, 미국 예화 얘기했어요. 그래서 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너무 비싸네요. 진짜 비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처음엔 잘못 얘기했다. 처음엔 잘못 얘기했다. 뭐라고 했었냐면 이 변호사한테 질문하는데 질문 비용이 얼마 됩니까? 그러니까 질문 3개를 하는데 500불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아, 그럼 너무 비싸네요. 되게 비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요. 변호사 비용은 좀 비싸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안 웃기세요? 세 번째 질문 하면 어떻게 돼요? 500불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500불을 낸다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얘기만 하다가 끝난 거니까. 세상은 그래요. 네? 이 세상에서의 모든 대화는 하고 나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남는 게 있어요. 그냥 무의미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러한 성경적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도 배운 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또 증거하며 또 우리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남 즐겁게 하기 위한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한 또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소망되는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유익을 전해주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삶에서 기초적인 원리를 하나하나 잘 새겨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생의 주의 지혜를 누리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